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까지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 회개시키기 위하여 또 엘리 가문의 그 무서운 죄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선고한 대로 블레셋을 들어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1차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방도를 막 찾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고 법궤를 마치 우상단지처럼 그리고 마치 미신의 부적처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진노를 사고 더 큰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큰 징계를 하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리를 통하여 삶에 적용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승리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다 울려요. 법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져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가 진영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에 차서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땅이 다 진동할 정도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외치는 소리를 들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법궤가 들었다니까 무서워 덜덜 떱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거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만만하고 확신에 차서 막 소리를 지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건 더 큰 징계인데 지금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식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려는 자세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결론이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잘못된 확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잘못된 믿음의 자기의 확신을 그리고 말씀의 기초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근데 자기 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믿는다고 착각할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성경 그대로 믿으면 성경 전체 우리에게는 이 모든 영적 전투, 우리의 대적과의 싸움에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삶에 진정한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렸냐 하면 법궤에 대한 히스토리의 배경이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능력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상징물만 뭐 부적같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우상 딴지를 가지고 나가요. 그런 식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이스라엘을 돕고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법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토산 거예요. 그럼 이 법궤의 히스토리를 봐야 돼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계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걷는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때라 요단강이 굉장히 넘치는데요.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는, 근데 이거를 크로스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 장애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가르는데 첫 번째 조건은 너희들 성결하라 그래요. 내일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한 그 영광스럽고 큰 일을 행하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준비하라 그래요. 뭘로? 성결하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성결하게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일 요단강을 가르는 건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야 가나안 정복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강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구약의 말씀은 옛날에 끝난 스토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모든 inheritance,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승리와 자원과 모든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서 주님 재림까지 마귀, 원수 마귀의 싸움, 가나안으로 상징하죠.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 이 원수 마귀가 갖고 나오는 모든 문제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 거듭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된 거야. 가나안 땅은.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밟는 땅 어디를 가든 네가 형통하며 너를 당할 자가 없고 그리고 정복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싸움에,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우리의 손에 붙여진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줬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결하게 하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준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그 다음에 요단 강물을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시대로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에 앞장서서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요단강이 첫째 관문인데 물이 좀 얕으면 그냥 건너도 되는데 하필 곡식 거두는 물이 창궐할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파서블한 문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해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하면 내가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불가능한 문제, 이 요단강이 그냥 물이 차고 넘치는 때예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원리대로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자원과 승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순종하고 앞서갑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죠. 먼저 들으라.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한 주신 메시지에 절대 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그리고 물이 막 창궐한데 거기에 발을 들여놓을 때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아무 컴플레인 하지 않냐고. 아니 벗게 메고 물 들여놨다가 이거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부정적인 생각 이런 말 하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위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아 요단강이 갈라지죠. 이 요단강을 갈르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이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단강이 범담하는 불가능한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결하라. 그리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가르시면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게 승리를 가로태하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승리를 주시고 더 큰 승리,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성결했어요.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건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홈리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제사법을 모독해서 신성 모독죄를 지고, 제사법을 모독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속의 은총을 밟아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태도에 그래서 더 큰 징계가 임해요. 더 큰 징계가. 내용은 싹 빼고 형식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어요. 형식만 따가지고 그 내용의 성결이고 말씀의 순종인데 그거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결론이 법궤 가지고 나오면 요단강을 갈랐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지,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적인 내 식대로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경건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겸손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절 그 다음에 관문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다음 절 누가 넘겨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넘겨줬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정복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는 것이 창세전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재림까지 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우리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투는 승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 다 알죠. 어떻게 무너졌나. 하나님께서 3절부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아요. 엿새 동안. 7일째는 7번 돕니다. 그런데 7일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데 이제 돌 때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고 7째 날은 7번을 돕니다. 정확하게 이 지시대로 따라가야 돼요.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러니까 7째 날은 7번 돕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리라. 7일째는 7번 돌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귀를 청정해 들어야 돼, 나팔 소리를.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에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추천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무너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합니다. 10절에 여호사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길게 울면서 외치라고 여호사가 사인을 줄 땐 큰 소리로 외치지만 그 외에 여리고성을 돌 때는 입 딱 다물으라 그래요.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완전하게 주님의 다이렉션대로 정확하게 순종을 해야 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 그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서, 그래서 여호사가 사인을 줘요. 이때 외치라. 여호사에게 그대로 순종하는 건, 여호사는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이렉션을 받잖아요. 여기서 뭘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각자 수준의 각자가 원망불평, 짧은 생각 수준에 얼마나 별말을 다 하겠어요. 아니 지금 적들이 위해서 여리고성 위에서 이렇게 보고 활성은 어떻게 창 던지면 이거 그냥 돌아? 한 번 돌고 그냥 이제 진영에 또 가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또 돌아? 그러면 그 수준들이 이스라엘 백성 알잖아요. 별소리가 나오죠. 아니 이거 돌아도 되는 거야? 아 이건 뭐야 이거 그냥 왜 돌아 이걸? 아 또 저기 또 위에서 치면 어떻게 해? 아 이거 돈다고 되는 거야? 돌고 돌고 돌아 계속? 뭐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입 다물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다릅니다. 자기 인간적인 짧은 수준에서 자기가 보는 견해에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 저러니 입 다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짧은 생각들, 정죄, 비판, 원망, 뭐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라 그랬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마지막 7일째입니다. 16절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분명히 사인을 주죠.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입 다물고 이거 돌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듭니다. 마음속에 원망, 불평,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그 다 교만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지 또 안 못 내려나요. 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막 입이 간지럽죠. 그냥 내 힘으로 참고 오늘 얘기 안 하면 그 다음날은 더 크게 얘기해. 그냥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비우고 그랬을 때 이제 여호사가 사인을 주죠.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을 결단해야 돼요. 성결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 죄를 보고 내 속에서 막 나오는 말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막 말하고 싶은 거, 자기 견해, 자기 주장들, 이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비우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인을 보고 그때 앞질러서 막 소리 지르지 말고, 이것도 앞질러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막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이해가 돼서 일곱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을 돌면서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 그리고 여호사가 외쳐라. 지도자에게도 순종합니다. 여호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유니티가 되네.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함께.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걸 여기 보여주고 계세요. 그랬을 때 성이 완전히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절대 순종.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견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 아주 디테일하게 순종.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성결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성의 정복을 주시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13절에서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있는 모습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 아니냐, 쉽게 말하면 아군이냐 적군이냐 물어보죠.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 하시느냐이까. 이 군대 장관은 구약에서도 성육신하고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 전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현현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절대 엎드려 절하며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겸손히 그 앞에 내려놓죠. 그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앞서가며 싸워주신다 했어요. 사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신가 부활로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뱀과 전갈 악의 세력을 전부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거는 여기 지금 구약의 이 모든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승리를 주시는지 아주 쉽게 히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진리를 주고 계세요. 그 다음 절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항해할 때 다 말씀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발, 신은 이 땅에 더러운 거, 접해서 더럽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또 이 기적으로 무너뜨리고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먼저 여호수아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로, 이스라엘의 대표로 여기도 먼저 성결을 요구하시죠.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믿음. 근데 무슨 믿음이야? 막연한 믿음이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신구약의 말씀에 그 기초에 믿음을 세우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성결이라니까요. 성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초점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속에서 죄된 충동들이 막 일어나요. 말하고 행동으로 나가. 그것도 살펴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패전을 했는데 자기를 살펴보지도 않아요.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빗나간 자리에서 내가 빗나갔구나 하나님께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건 얼마나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많아요. 순간순간 돌이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려고 하는 거,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채워야 내 속에는 어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내 믿음이 이제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식대로 믿습니다 한 건 아닌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그대로 외칠 때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소리를 외치죠. 이 소리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기초를 둔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법궤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신성모독을 하는 홈리비누아스가 법궤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크게 외치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까? 더 큰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외쳤는지 내용은 다 빼고 그 다음에 그 형식만 따가지고 그것을 이미테이트한 거예요. 흉내내고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얻고 경건의 모양만 따가지고 그리고 승리를 준다고 확신하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지하지 않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명기 23장 9절 14절에도 율법에 분명히 이 전쟁에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왜냐? 1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진중에 함께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승리를 주시려고 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14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동일한 원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의 영적 전투에 마귀와의 문제와의 여러 가지 마귀가 가져오는 방해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도우시고 승리를 주려고 하니까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우리 다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팜 선데이죠 종려주일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러니까 공생애 3년째 될 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소리를 높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리를 지르고 기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 속에 기뻐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무엇으로 기대해요?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테리토리를 최대한으로 확장해요. 그리고 블레셋에 늘 압제를 받고 조공을 바쳤는데 블레셋을 완전히 대패시켜버려요 다윗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번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로마에 지금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우상숭배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처럼 승리와 번영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주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빌라도 법정에 어떻게 합니까? 종교지도의 충동을 받아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자기 믿음을 확신을 갖고 호산나 호산나 한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갖고 그리고 실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세례 요한도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선구자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도 계시 속에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또 이렇게 컨퓨즈가 된 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7절 또 10절 12절을 보면 심판하시는 메시아로도 선포를 하시거든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이제 찍혔기 때문에 회개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불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해서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이 죽정이는 불에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무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심판이 눈앞에 당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이 악의 세력을 당장 심판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리고 승리를 주고 번영을 주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걸 선포한 것인데, 세례 요한마저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오순절날 성령 임하시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시대적 상황성의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컨퓨즈가 돼요. 그래서 옥에 갇혀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들으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가서 5절에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이걸 얘기하래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35장에 메시아의 사인이죠. 블라인드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거 다 뭐 이건 다 듣고 있는 건데 그걸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자기식 믿음대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걸 익스펙트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되고 실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에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우리 하나님을 알죠?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강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이 흉악하죠. 가나안 족속, 영적으로 가나안, 마귀와 싸움, 마귀가 갖고 난 모든 공격과 방해들, 문제들 이겼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가지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그것만 따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구약 말씀의 기초가 든든해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바른 믿음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바르게 믿음을 갖고 순종하려고 하고 완전해서 가네요. 우리가 완전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에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리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승리 주시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이들이 심하게 그래서 이제 더 큰 패전을 하게 돼요. 사무엘상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치니까 땅이 진동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아 이건 무슨 소리야? 외치는 소리를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미냐 하다가 여호와에게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근데 여호와에게가 들어온 거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더라. 블레셋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면 블레셋에서 계속 압제를 받고 조공을 바치고 눌리고 종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승리를 미리 외치고 승리의 외침과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화로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9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 동편에 그 두 왕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과 이 권능이 소문이 다 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문이 다 나서 대적들의 먼저 사기를 팍 꺾어버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싸울 때 먼저 상대방의 사기가 딱 꺾어지면 좀 이기는 거죠. 남자들 싸울 때 기부터 딱 꺾어요. 눈부릅뜨. 그래서 먼저 사기를 딱 꺾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 기적을 여러분 출애굽에 할 때 열 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건지고 해방하기 위해서 주권적인 은혜로 그 이적 기적을 행하고 건져주셨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 찾아오셨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했어요. 애굽의 압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권세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해 주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가리고 그래서 다 소문이 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마다 두려워 벌벌 떨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먼저 사기를 꽉 죽여놓을 거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만 하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너에게 승리를 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가 되니까 막 두려워 떨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11절에도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근데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래요? 이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이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르다가 아유 벌써 나흘이나 돼서 부패했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장담하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권능을 보고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라합이 곳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 옥의 행한 일들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 소문을 듣고 전 가나안 족속이 간담이나가 정신을 잃고 마음이 다 녹은 걸 분명히 미리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이 너희의 소문을 듣고 두렵고 떨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사기를 팍 꺾어놨으니까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가 땅을 밟는 것마다 정복하고 이기게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flee 두려워 떨며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마귀가 두려워 떨며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원리를 구약에서 알기 쉽게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이들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18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변 모든 열국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데 이 조건을 우리가 밑해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너희 손목에 말씀을 메고 그 다음에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마음과 뜻의 말씀을 생명처럼 품고 새기고 그래야 순종하죠. 손목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동. 이마는 우리의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문설주 집에도 말씀을 다 붙여놓고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주변 모든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만일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도를 행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너희보다 센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해버린다고 했어요.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우리가 이 태도를 가지면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문제 요단강 여리고성 이건 여리고성으로 완전히 난공불락의 이거는 성이에요. 근데 기적으로 도니까 순종하고 성결하게 하고 도니까 그냥 딱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요단강이 둘러싸여 있죠. 하나님이 또 요단강물이 차고 넘쳐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여리고성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우리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복성보다 철병과 뭐 철무기 더 파워가 커요. 그리고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원리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깊이 회개하려고 그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고 말씀의 법도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양강 나팔 소리를 길게 부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다이렉션에 귀를 기울이길 축원합니다.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귀가 더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럼 응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정복하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발을 밟는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정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세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주변에 먼저 사기부터 딱 꺾어가지고 두려워 떨며 그냥 완전히 디피트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막이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허락해요. 왜요? 싸워서 더 큰 능력, 더 담대한 믿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하여 담대하게 앞으로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고 문제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건 두려워할 일이 변수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블레셋이 막 두려워 떨어요. 블레셋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이 히스토리를 다 기억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법궤가 돌아서 그 신 무서워 두려워 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권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얻고 방자하게 경박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단지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리고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기 원해요. 역대상 14장 17절을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주변 열국이 다윗을 다 두려워해서 전부 정복해도 좋은 국가가 돼요. 다윗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Son of David 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죠. 이런 다윗과 같이 그렇게 메시아가 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다윗 개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와 이 명성이 주변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것에 도와주시고 고난이 왔는데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먼저 심령이 이겨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을 주변 모든 나라가 다 두려워하는데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똑같이 이 말씀대로 14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기름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그냥 치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다윗하면 골리앗도 죽였죠. 굉장히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그냥 공격을 해서 완전히 그냥 짓밟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전쟁을 9절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말씀하셔. 하나님이 그래 내 손에 다 넘겼어. 가서 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한 대로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죠. 그냥 물을 흩음처럼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 막 속 시원하게 막 이 블레셋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종이 돼서 조공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대적이거든요.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하고 그럼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승리의 영광의 이름 격파해줘. 하나님께서 그냥 치셔서 이기게 해주셨다. 날마다의 삶에 여러분 승리를 주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기념에 찬송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다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다 불살라버려요. 이방인들이 전쟁할 때 우상단지 가져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이 법궤를 우상단지 가지고 나오도록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니까 우상을 버리고 왜냐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 버리고 간 거야. 이 우상이 돕지도 못하네. 이 다윗이 그 우상을 다 싹 불살라버려.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십니까. 다시 블레셋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마귀가 후퇴했다가 또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똑같은 블레셋이 공격하는데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앞으로 돌격해. 보통은 똑같은 사건이니까 지난번에 앞으로 돌격해서 하나님이 승리 지었으니까 묻지도 않고 블레셋이 그냥 묻지도 않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상황에 매번 다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돼. 근데 이번에는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기습을 하라 그래요. 근데 사인을 줘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 누가 걸어다녀요? 하나님께서 천군을 준비해서 사인을 주셔요. 천군의 소리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들으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과 사인과 다이렉션을 귀담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절대 순종하면 내가 앞서가서 그냥 쳐서 너에게 승리를 주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윗을 언어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다 두려워하고 주변 모든 열국들이 다 디핏돼버려요. 다윗이 이 자세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이 블레셋 열국과의 전투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냐면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그에게 마병 1700명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에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주변에 전쟁에서 엄청나게 탈취물 이 군사력이죠. 마병을 어마어마하게 전쟁에 이기니까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 그랬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 전투기 뭐 이런 거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여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말힘줄을 탁 끊어버려요. 불구름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정말 큰 믿음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요. 아니 주변 나라하고 계속 그냥 싸워야 되는데 엄청나게 이거를 강대국에 가서 마병 이런 걸 사오를 판인데 탈취물을 엄청나게 하는 군사력인데 말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것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것마다 명성을 주고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그냥 믿고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회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맡기고 부르짖으세요. 그 중심만 딱 잡히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얘기, 교만, 내 생각, 앞질러 얘기하고 이랬으니까 내가 앞질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대패를 겪어요.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3만 명이나 죽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장막으로 다 도망가요. 첫 번째 패전 때는 자기 진영으로 도망가는데 너무 살상이 너무 크게 디핏이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완전 대패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홈리 비누아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고한 대로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죠. 법궤가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블레셋이 두려워서 아유 무서워 그러고 도로 돌려보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허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는 완전히 대패를 해서 열방의 조속거리가 되고 그리고 멸시를 받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짝이 없어 길에다 버려서 사람의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옛날 소금에는 거기에 이렇게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흙도 섞여 있고 그런 걸 다 빼요. 그래서 소금만 써야 되잖아요. 그 불순물을 짠맛 떴고 그건 어디다 걸음에도 못 져요.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래서 길에 버려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만도 못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리고 교회를 왜 안 난다 그래요? 아예 믿는 자들이 더 거짓말하고 더 사기치고 더 악하고 더 셀피시하고 이거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성결하게 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일곱 복이 나와요. 첫째 복이 뭐냐면 계시록 1장 3절 첫째 복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장 복 있는 자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기도리면 승리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계시록 22장 14절에 일곱째 복의 마지막이 자기 두루마기로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하얀 두루마기를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흰 두루마기를 이미 입은 걸 얘기해요. 거기에는 과거 부정형 없어. 이미 입은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흰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현재 분사형을 써요. 계속 빨라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이 두루마기를 성결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일곱 복의 마지막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하고 말씀을 품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여러분 큰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주시게 됐어요. 마지막 증인의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각자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바리새 신앙인지 내 식대로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인지 과연 신구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징계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해요. 더 큰 은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다이렉션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를 드러내므로 주변 모든 사람이 보고 이런 일도 있네, 이기게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네, 경건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